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한 고급 호텔에서 무장괴한들에 의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장괴한들은 말리 수도 바마코의 레디슨 블루 호텔을 급습해 이 시간 현재 투숙객과 직원 등 170여 명을 인질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나 요구사항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보안 관계자는 AFP 통신에 무장괴한들이 호텔 7층 복도에서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CNN 방송은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둔에도 불구하고 말리 북부와 중부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슬람 반군의 위협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말리 주재 미국 대사관은 현지에 거주하는 미국인들과 대사관 직원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내무 법무장관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 이후 회원국들 간 국경 보안 강화와 협력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회의 앞서 베르나르 카주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파리 테러를 주도했던 압델하미드 아바우드가 유럽으로 들어왔었다는 통보를 각국으로부터 전혀 받지 못했다며 유럽 각국이 각성해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경찰은 파리 테러에 직접 가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용의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동시에 치러진 이번 작전에서 제8의 공격범으로 알려진 살라 압델슬람을 추적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벨기에 당국은 이날 압델슬람이 살았던 몰렌백 마을 등 브뤼셀 일부 의심 지역을 급습해 9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어제 표결에서 이 법안은 찬성 289표 대 반대 137표로 가결됐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서도 4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플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은 백악관이 지난 9월 발표한 시리아 난민 1만 명 수용 계획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국가안보가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신속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과 이란의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어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여전히 총체적인 인권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이번 표결은 미국과 적대적인 세력들의 정치적 대결과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3위원회는 이란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실시해 찬성 76표 대 반대 35표 또 기권 68표로 채택했습니다. 이란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이란에서 시행된 사형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힌 유엔 조사관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강조하고 갈수록 강화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8개 비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한편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의 여파로 보안 검색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레이시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중국 보안군이 신장 자치구 탄광 테러 사건을 일으킨 범인 28명을 사살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보안군은 테러 의심 조직을 급습해 조직원 28명을 사살하고 1명은 체포했습니다. 신화통신의 보도는 지난 9월 18일 자치군의 아커수 지구의 탄광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 사건으로 경찰관 5명을 포함해 16명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일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8.25 고위급 접촉사항인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갖자고
북한 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도 결의안은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의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기후 전문가들이 한반도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기반시설이 미비해 더욱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또 함경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8.25 고위급 접촉 합의사항인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이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무 접촉은 당국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을 갖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두 달 가까이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20일 정격 호응이 오면서 이뤄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북측은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갖자고 제의해왔고 우리 측은 이에 동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실무 접촉에서는 당국회담의 형식과 의제,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측은 김기웅 남북회담 본부장이 수석대표로, 북측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두 달 만에 한국 정부의 실무 접촉 제의를 정격 수용한 데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8.25 합의의 경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만큼 회담 개최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북한 역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내년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만들고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당국회담에 나설 수석대표의 급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실무 접촉을 제의하며 홍영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 앞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20일 실무 접촉 제의를 수용하면서 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와 당국회담에 조평통 서기국장을 내세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당국회담에 누가 대표로 나설지가 실무접촉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양건 당비서의 경우 건강이 악화된 강석주 당비서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홍영표 장관의 상대로 당국회담에 나설지가 주목된다는 설명입니다. 남북은 지난 2013년 6월 당국회담에 수석대표 급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남북관계가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당국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두고도 대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정치군사적 현안 논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실장입니다.
예를 들면 뭐 비방, 중상, 중지 그래가지고 우리의 뭐 전단 살포 문제라든지 뭐 확성기 문제도 아마 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연합훈련 문제나 또 의사조치 문제, 금강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뭐.
남북은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 또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 제의에 두 달 가까이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전격 호응하게 된 배경과 전망에 대해 한국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정부의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제의에 두 달 가까이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실무 접촉에 갑작스럽게 호응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남북 관계가 협상 모드고 대화 모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8.25 합의 이후에 북한은 사실은 뭐 그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근 당비서, 심지어는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나서서 8.25 합의 이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도 문제없이 그 상봉이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협상 국면이 유지되는 거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물론 이제 우리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서 회담 제의를 그 개최를 제의를 했지만 북한이 이제 거부한 게 사실은 뭐 명백하게 어떤 그런 이유를 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다만 이제 답변을 유보했던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제 이 회담 수락 이전에 직전에 한국 정부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대목을 말을 했거든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은 그 회담 개최를 통해서 뭔가 실리를 확보하려고 확실한 실리를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약간의 관계는 있을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지금 남북 대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동안 남북 대화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바로 우이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거든요. 이건 지금 김정은 정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내년에 또 7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이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가 안 되지 않으면 김정은은 사실 이제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은 이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서 실리를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협상 국면에서 이번에 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반 총장의 어떤 방북과 연계하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자 단순한 분위기 조성은 아니고 실리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그렇죠.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실무 접촉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주요한 그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의제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말해서 당국 회담 본회담을 열었을 때 어떤 논의를 가지고 양측이 아마 그 협의를 할 거냐는 의제 선정 때문에 그게 제일 정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그러면 당국 회담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급을 어느 선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번에 봤을 때 이 8.25 남북 합의 과정에서 김관진 청와대 실장과 황교안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김양근 노동당 당비서와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라인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회담의 격과 급 그리고 의제 이 두 가지가 큰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 문제에서 남북 한 간에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급으로 할 거냐의 문제. 과거에 2013년에 실무 접촉할 때도 수석 대표급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이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이번에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급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견은 있겠지만 협상이 어려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김관진, 홍영표, 그다음에 황병서, 김양근 라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홍영표, 김양근 이 두 분 정도 선에서 아마 절충될 가능성은 높아져 보이고요. 핵심은 의제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5.24 조치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할 거고요. 아마 대가로는 아마 이상가족 정도, 정례화 정도, 이미 북측 적십자위원장이 이번 상봉에서 정례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북한은 내놓으려고 할 것 같고요.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기존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민평도에서 명백한 사과가 있어야만 의사조치 해제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도 확실한 어떤 북한 측의 입장이 전제된다. 이런 것이 지금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상당한 아마 협상의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이번 그 당국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이 남북 관계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요, 당국 회담이 만약에 이제 열린다면 이 남북 관계가 지금 교착 상태지 않습니까? 어떤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의제 부분에서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 그러면. 지금 북한도 역시 김정은 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내년에 또 7.4 당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성과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남북관계의 어떤 성과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남북 양측에 상당한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어떤 틀은 상당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북한이 우리 정부가 의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명분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느냐, 어느 정도의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이산가족이라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인도적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가지고 의사와 금강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하겠지만 그 부분 가지고는 사실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제 선정에서 남북 어느 정도 양측이 합의를 하게 되면 남북 관계는 큰 흐름에서 이제 교류 협력 협상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으로부터 남북 간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 합의의 배경과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In favor 112, against 19, abstentions 50.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찬성표가 1표 늘었고 기권은 5표 줄었으며 반대는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유엔 주재 룩셈부르크 대표부의 실비아 루카스 대사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convinced that achieving accountability for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s paramount. Therefore, this draft was.
루카스 대사는 올해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국제사회 책임자 처벌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궁극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계속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루카스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presents a product of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as well as
북한의 무성의 최명남 보국장은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겨냥한 정치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며 미국 등 북한의 적대적인 나라들의 음모의 산물일 뿐 진정한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실시된 표결에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59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당국에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 존중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대규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앞으로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공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엔총회에서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결의안 채택 나흘 만에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는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미국이 안보리 의장직을 맡으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결의안이 지적한 것처럼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전날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큰 표차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 유엔 총회 결의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에 대해 토의를 지속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기대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결의안에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려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려면 안보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안건으로 채택은 됐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인권대사입니다.
이제 안보리의 작년에 어젠다로 채택은 되었지만 1년 동안 사실 안보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아무 어떤 반응 없이 그냥 그 묵인하면 그건 안보리에 대한 상당한 그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결의안이 강한 어조로 또 다시 한번 또 채택이 된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사는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에 새롭게 북한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권고가 포함된 데 대해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비참한 노동 실태를 겨냥한 것으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큰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게 결의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임금 착취와 하루 20시간의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인권 결의안 채택이 미국 등 적대 세력이 만들어낸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당분간 거세게 반발하겠지만 대외 관계를 개선하려는 최근의 기조까지 바꾸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외 관계를 좀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어떤 의지 내진 흐름, 이것 자체를 바꾸면서까지 강경하게 올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의 인권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유엔, 미국 자신들이 회담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계속 이어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죠.
장 박사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한 자신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중국과의 관계 회복 등을 위해 대외관계 안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지원 아래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 앞선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북한은 이미 2, 3년 전 세계보건기구에 이번 조사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내년 중순쯤 종료되고 내년 말에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결핵연구원의 오경현 교육기술협력부장과 함께 이번 실태조사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오경현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북한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 지원 아래 처음으로 이 북한 전역에서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껏 한 번도 이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를 벌이지 않다가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결핵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WHO 글로벌 펀드에서는 최근에 계속 개발도상국의 결핵 실태 조사를 이제 강하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결핵 추정치, 과거의 결핵 추정치가 많이 수정이 됐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라오스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과거 추정치 비해서 훨씬 그 실태가 심각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런 기조에 맞춰가지고 결핵 실태 조사를 과거 4, 5년 전부터 계속 계획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미뤄지다가 올해 드디어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결핵 그 추정치가로 보면은 북한이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 다음으로 가장 결핵 유병률이 높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신고율 추세만 보면은 북한에서 결핵 신고 환자 계속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결핵 프로그램이 점점 강화되면서 환자 발견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결핵 발병이 늘은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결핵 실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면은 가장 한 국가의 결핵 현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국적인 결핵 유병률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그 한 질병의 그런 어떤 부담을 측정할 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 질병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지표인데요.
네네.
그렇게 조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유병률 조사라는 거는 어느 한 시점에 들어가서 그 병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추정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 1년 사이에 그 질병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결핵 실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쿠시 오노자키 연구원은 저희 BOA에 이 무작위로 선정된 100개 지역에서 15세 이상 성인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가 실시된다고 했는데요. 이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일단은 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그 전국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5세 이상 성인 7만 명을 전체 100개 지역에서 선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2주 이상 기침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결핵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선상에서 그 결핵을 의심할 만한 그런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최종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가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예, 이런 그 가래 검사는 보통 이제 도말 현미경 검사하고 배양 검사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도말 현미경 검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빨리 확인할 수 있는데 민감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대신에 여기 양성이면은 전염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도말 양성 결핵 환자를 분류를 하는데 보통은 전염성 결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배양 검사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민감도가 100%인 골드 스탠다드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결핵을 다 찾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그 국가의 결핵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결핵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어느 정도의 물적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투입되고 배치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핵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현미경 검사와 배양 검사는 그럼 조사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가요? 얼마나 걸리나요?
그 도말 검사는 보통은 시행하고 나서 2시간 정도면 알 수가 있고요.
네.
대신 배양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정도까지는 계속 균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보다 종합적인 대책, 이 결핵 관리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그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WHO 측에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했던 추정치들이었거든요. 그 북한의 어떤 결핵 상황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네.
이제 이게 그 보통 얼마나 신고가 되느냐, 그 다음에 그 국가 결핵 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 추정을 하는데,
네.
사실 이게 많이 부정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유병률 조사를 하게 되면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거기에 맞춰서
네.
새롭게 추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얼마나 심각한지 북한 결핵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국내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1965년부터 1995년까지 이 5년 간격으로 7차례에 걸쳐 전국 결핵 실태 조사를 시행했잖아요.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까?
일단 그 전세적으로 볼 때 이렇게 30년간 주기적으로 5년 간격으로 시행한 국가는 사실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은
네.
이제 10년 단위로 두 번 정도, 많아야 세 번 정도 시행한 게 다인데
네.
그만큼 한국의 어떤 유병률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모범 사례로 뽑히고 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유병률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계속 결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조사가 끝나자마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결핵이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하고 배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한국이 결핵을 많이 극복하게 된 하나의 주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번 실태 조사를 시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나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조사는 그 표본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그
네.
표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표성, 전국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게 설계가 돼 있는데 만약 참여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그 대표성에 좀 심각한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 대사장들 사이에서 대상자들 사이에서 80%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높여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흉부 엑스레이 판독 자체가 어느 정도 질이 보장돼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시행하고 다양한 의사들이 이제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마다 너무 그 소견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어느 정도 질 관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중앙에서 중앙 검사실에서 이제 모든 검체를 받아서 배양 검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배양 검사 자체도 상당히 그 고난이도의 검사일 수 있기 때문에 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줘야지 그런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북한 결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한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정세라든지 이런 남북 간의 어떤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좌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북 지원을 했던 단체들을 보면은 대한결핵협회나 아니면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그다음에 이제 유진배 재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유진배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북한에서 다진에서 결핵 환자를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검체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의 결핵연구원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검사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결핵연구원의 오경현 부장과 함께 북한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적인 결핵 실태조사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가 이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전문가들은 한반도 역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며 특히 북한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기상수문국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북한의 연평균 기온은 1.9도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중강진의 기온이 3도, 평양은 1.6도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겨울과 봄 기온도 각각 4.9도와 2.4도씩 상승하면서 겨울이 20일 짧아지고 봄과 가을은 각각 15일 정도 길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상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위도가 높은 데다 대륙에 위치해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기상청 기후과학부 김현경 과장입니다.
그 대륙에서 훨씬 더 변화가 크고요.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변화가 더 커져요. 온난화 경향이나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쪽 대륙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위도도 조금이라도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아마 온난화 경향이 높게 나올 거예요.
기후변화란 산업활동으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대기체계가 바뀌어 지표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홍수와 가뭄과 같은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2013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기후변화를 체감했다고 답했습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체감한 기후변화 현상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이었습니다. 이어 폭설 증가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 증가, 평균 기온 상승 순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해마다 가뭄과 집중호우, 이상고온, 한파와 폭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한 해는 39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에 이어 극심한 가뭄과 태풍 피해를 잇따라 겪었습니다. 백두산 인근 삼지연의 기온은 영하 42도까지 떨어졌고 12월 한 달 평균 기온은 영하 8.6도로 평년보다 4도나 낮았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 텔레비전입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낮은 기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5월부터 두 달 동안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북한에 닥쳤습니다. 이모작과 가을 농사에 영향을 주는 5월 한 달 강수량은 평년 대비 42%에 그쳤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물 확보 투쟁으로 전체 인민이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태풍 볼라벤이 북한 전역을 휩쓸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90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29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농경지 12만 정보와 주택 8만 7천 세대가 침수됐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성 기후현상이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려대기 환경연구소 정용승 소장입니다.
북한 지역의 위도는 북위 38도에서 43도, 겨울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여름엔 해양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마전선이라든가 비구름대가 때때로 폭우형, 홍수형의 많은 강수를 단시간에 한꺼번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죠.
북한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국제기구에 통보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모두 16건으로 이 가운데 홍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태풍, 가뭄, 전염병 순이었습니다.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는 2013년 재난통계 분석 보고서에서 2005년 이후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약 542만 명에 영향을 미쳐 1,4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온난화 속도가 빠른 데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산림 훼손이 심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명수정 연구위원입니다.
같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나 홍수조절용 저류지와 같은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으면 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작은 홍수나 단기간의 가뭄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식량 부족과 에너지난을 겪으며 산림을 이용해 밭을 만들고 땔감을 마련해왔습니다. 1990년 전체 면적의 68%였던 북한 산림은 2010년에는 47%로 줄었습니다. 20년 만에 산림의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독일의 환경단체인 저먼워치에 따르면 북한의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지수는 2013년 전 세계 7위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총생산의 8%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정부도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환경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기본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등에 가입해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면서 200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명수정 연구위원입니다.
2012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뚜렷한 온난화 경향과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사회 경제 및 환경적 기반의 구축과 적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발생하는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과 이에 대한 주요 적응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당국의 경우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본과 기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명수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인 만큼 최근 한국의 사무국이 들어선 녹색기후기금, GCF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금이나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과 비슷한 분단의 아픔을 갖고 통일을 이룬 독일의 민간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전시회가 서울의 전쟁기념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DMZ 스토리전으로 명명된 이번 전시회를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땅을 벼 한 포기, 배추 한 포기 갖고 와 먹을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만들었으니 정말 미안해.
DMZ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마련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무너졌을 때의 그 기쁨과 환희와 그 당시에
이번 전시는 독일 통일 직후 베를린 장벽의 벽화 그리기를 주관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협회와 한국 DMZ 스토리 전시 위원회가 함께 마련했는데요. 지난 3월 독일을 방문해 전 세계 관광 명소가 된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협회의 카니 알라비 회장을 초청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시는 베를린 장벽에 남긴 세계 21개국 118명의 예술가들이 남긴 평화, 환경, 관용의 메시지와 함께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땅인 DMZ, 그러니까 비무장 지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김충식 전시 총괄 감독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그 작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셨고 또 그건 하나의 성공한 케이스고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한마디로 랜드마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그 작품전을 제의가 왔길래 제가 내 힘단 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DMZ에 대한 그 저 내용을 좀 부각시키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면서 우리나라고 가장 아주 좋은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이면서 그 초석을 좀 깔아드리고 싶고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베를린 중심부터 남아있던 1.3km 길이의 장벽에 세계 21개국 118명 작가의 벽화를 설치한 야외 전시관입니다. 독일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협회의 카니 알라비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의 그림들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만한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공산주의 형제의 입맞춤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산주의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각각의 그림을 조금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께서 보실 그림 중에 하나는 트럭이라는 자동차 모델이 베를린의 장벽을 뚫고 지나가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람들이 자유를 향한 의지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한국에도 뿌리를 내려서 한국이라는 나라도 머지않은 훗날에 그 슬픈 과거, 이게 분단의 슬픈 과거를 뛰어넘어서 평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를린 장벽 야외 갤러리의 그림들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와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인데요.
일단 저도 항상 사진으로만 보던 거 얘기만 듣던 작품들을 좀 실제로 가까이서 보게 돼서 정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작품들이 그냥 뭐 마음으로 그냥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재밌게 봤고요. 특히 형제의 키스는 너무 잘 알려진 작품이어서 저도 너무 많이 봤던 작품이지만 또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정말 떨리더라고요. 꼭 한 번씩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여드는 작가들이 당시에 동서도 베를린의 이제 장벽이
DMZ 스토리관에서는 휴전선을 체험하면서 분단의 역사를 지나 아픈 역사의 땅 DMZ에 묻힌 이야기와 진실을 들려줍니다. 계속해서 김충식 전시 총괄 감독의 얘기입니다.
DMZ에 대한 그 자기 나름대로 생각 또 자기 나름대로 보고 있는 과정 우리나라 국민 중에 99%가 어떻게 보면 DMZ를 안 가봤거든요. DMZ 말만 DMZ지 실질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연구 과제도 없었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가르침도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적인 차원도 엄청나게 저는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DMZ는 한국인들도 한 번도 안 가본 경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전시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의의가 있는데요. DMZ 스토리관을 둘러보던 관객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DMZ도 제가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었지만 처음 듣는 뭐 박수근이나 두루미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까이 사실 있는 건데 잘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좀 DMZ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몰랐던 어떤 이런 스토리들이 좀 있어서 많이 뭐 어떤 교육적으로나 이런 쪽 되게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역사나 뭐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단이었다가 독일은 통일이 되고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떤 것도 생각을 해보고 같이 통일에 대한 염원도 뭐 같이 이제 기르면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앞에 금붕어 두 마리는 마주 보고 보지 않고 서로 반대편으로 봅니다.
전시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8일까지 약 100일간 이어지고 전시회 기간 중에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에 관련한 전국 초중고 대학생 공모전에 우수한 작품을 선발해 교육부 장관상과 각 지역 교육감상 및 조직위원장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서울지국 한상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한상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한국의 대형마트와 관련된 소송 이야기인데요. 한국 대형마트들의 영업 규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소송 결론이 났군요.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네, 한국 대법원이 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네, 자, 한국은 민주국가이고 자유경제체제인데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게 적법하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형마트를 하면요. 다양한 제품을 소매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마트를 말합니다. 보통 대기업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네 곳곳에 이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주변의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소매로 대량의 물건을 파는 대형마트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이 대형마트들이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은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거나 영업시간에 제한을 주는 등의 규제를 만들어서 시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한국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규제를 주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서 2012년부터 이어진 이 지방자치단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네, 자, 한국 대법원이 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뭘까요?
네, 한국 대법원은 비교적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 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라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이 대형마트 간의 소송 지난 2012년부터 계속돼 왔다면서요?
네, 벌써 3년이 넘었죠.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이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오전 0시,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해왔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한상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있었던 야구 경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9회 역전승을 거두고 2015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프리미어 12에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네요.
네, 이 경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 특히 야구 팬들이 어제 아주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좀 봤는데요.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세계 랭킹 8위의 한국 야구 대표팀이 어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이 2015 WBSC 준결승전에서 세계 1위의 일본에 4-3으로 이겼습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고요. 0-3으로 지고 있던 9회 초에 4점을 뽑아내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8일이죠. 이 홋카이도 삿포로 돔에서 치른 이번 대회 개막 경기이자 조별 예선 B조 1차전에서 일본의 0-5로 완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승리로 깨끗하게 서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야구는 뭐 9회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야말로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경기가 바로 어제 한일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경기의 그 승리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한국 대표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관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3으로 지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한국 대표팀의 패배가 거의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죠. 특히 일본의 선발 투수인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시속 160km 강속구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타니 선수의 뒤를 이어서 투수판에 오른 노리모토 선수를 상대로 9회에 대타로 타석에 들어선 한국의 오재원 선수와 손아섭 선수가 연속 안타를 치면서 기회를 잡게 됐고요. 정근우 선수의 2루타로 첫 득점을 올린 데 이어 올해 일본 프로야구 최우수 선수로 뽑힌 이대호 선수가 2타점 결승타를 날리면서 극적으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9회 중간에 이렇게 몸에 맞는 공이 나오고 또 볼넷으로 주자가 1루로 나간 것도 한국팀 승리에 한몫했습니다.
네, 자, 한민족의 끈질긴 저력을 보여주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결승전 상대는 어느 나라가 될까요?
네, 지금 한창 경기가 진행되고 있죠. 오늘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미국과 멕시코의 준결승전입니다. 두 나라 중에 승리를 거둔 팀이 결승전에 올라서 한국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결승전은 이번 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질 예정이고요. 한국에 패한 일본은 3, 4위 결정전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네, 자, 또 한 번의 멋진 경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 한국의 최연소 박사학위 취득자가 곧 나온다는 소식이네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어릴 적부터 천재 소년이라 불리면서 화제를 모았던 송유근 군입니다. 현재 송 군은 대전에 있는 UST죠. 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최근에 논문 심사를 통과하면서 내년 2월에 만 18세 3개월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만 18세라고 하면은 한국 나이로는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송 군이 1997년생이니까 이 송 군 또래 친구들은 올해 대입 수학능력 고사를 치른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하지만 송 군은 이미 8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지난 2009년 UST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한 이후에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박사의 지도를 받아서 입학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송 군이 내년 2월에 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한국의 최연소 박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통신 한상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은 최근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다짐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무역 장애 완화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외국에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고 사업 기회를 늘리며 미국과의 투자와 경제적 접촉을 늘리기 위해 역내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 또한 주요 사항입니다. 테러와 대량살상 무기, 불법 마약과 인신매매 등을 막기 위해서 5개국이 모두 국경 경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독립되고 평화로우며 발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고 아프간 문제가 이 지역 전체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무기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아시아 비핵화 협정을 준수하고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추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들 나라는 국제사회에 완전히 합류하기 위해 5개국 간 인적 교류를 늘리고 폭넓은 교육을 장려하며 문화와 경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곳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들 다섯 나라가 인권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서명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민주제도,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엔 인권헌장과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5개국의 협력 동반자 공동선언은 앞으로 정치와 경제, 행정, 안보 등 각 분야에서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과 이들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